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변화, 귀차니즘, 대인기피, 왕따, 식욕감퇴, 발육부진, 성적하락, 가정비화, 업무능력 저하, 소득 감소, 직장생활 부적응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합니다. 저는 올해 22살, 3학년이 되는 여대생입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학기 중 휴학이고요. 하고 싶은 이유는 좀 쉬고 싶은 마음도 들고 편입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등록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학기를 그만둬야 하는지입니다. 저는 지방사립대학교를 다니고요. 대학에 들어오면서 부모님께 죄송해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한테도 좋은 학생이라고 인정을 받고 장학금도 타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성적 때문에 교직 이수에 뽑혔고 작년 학기는 나름 열심히 들었습니다. 전공에 비해서 교직 수업이 적어서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교직을 더 많이 듣고 저랑 안 맞고 뭔가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스펙으로 이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게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제가 이 학교에 있던 이유는 교직 이수를 하는 거였는데 이게 하기 싫어지니까 편입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편입을 하려면 학점도 좋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학기를 이렇게 다니면 무조건 학점이 떨어질 거라 이런저런 고민 끝에 학기 중 휴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오늘 교수님의 동의를 얻기 위해 찾아갔는데요. 교수님은 등록금도 아깝고 이번 학기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좀 더 버텨보고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십니다. 교수님께서 등록금 내주셨나 봅니다. 두 달이 어떤 사람에게는 짧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긴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편입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다른 학교로 간다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제 얘기를 했고요. 얘기를 끝내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맞먹고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역시나 휴학이 너무나 하고 싶더군요. 엄마는 네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하라고 하시는데 저희 집이 넉넉한 편도 아닌데 저 이런 스트레스랑 그것 때문에 등록금을 버리면서 휴학을 해야 하나 싶고요. 정말 그 이번에 학교를 그만두면 다시는 등록금을 구할 수 없는 처지의 집에서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만 휴학하라는 얘기를 아마 하실 수가 없죠. 그럼 넉넉한 편인 거예요. 넉넉하라는 기준이 뭐겠어요. 그리고 요즘 선생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니가 넉넉하신 거예요. 주머니가 넉넉한 게 아니고. 제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스트레스는 왜 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취업에 대한 압박감 때문인지 무엇인지. 공부하고 싶어도 등록금 때문에 못 다니고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저 또한 집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 주말엔 알바를 끼고 살았어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한 친구들인데 제가 너무 배부르고 한심한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제가 그거 뭐 비난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한 친구 있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상관없는 문제죠. 예,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넉넉하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안 찾아오고 안 넉넉하다고 해서 뭐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자, 편입이 안 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다른 교수님들의 시선이나 친구들의 시선 걱정되고 내가 도대체 왜 갑자기 휴학을 하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힘이 듭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힘듭니다. 저는 지금 저 자체로 너무 쉬고 싶고 안정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지금 1년을 쉬면 나중에 취업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네가 휴학을 하고 정말 무엇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저에게 필요한 건 휴식인데 지금 당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습니다. 엄마는 지금 네 상태는 좀 쉬어야겠다고 그냥 돈 신경 쓰지 말고 휴학하려는 너무 죄송스러워요. 지금 이렇게 도망치는 제가 너무 싫습니다. 싫겠네요. 쉬시는 게 맞다라는 그 징후들은 겉으로 볼 때 보이는 징후들은 그렇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뭐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집이 넉넉해서 그래 네가 200번 휴학을 한다면 내가 300번 등록금을 대주마 이런 집이라고 해서 냐하 쉬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엄마가 봤을 때 안타까울 정도로 애가 힘들다라는 게 근데 보이니까 저희는 사실 좀 놀아본 오빠 예미심쩍은 상담소에는 바로 그런 어머니, 아버지, 가장 가까운 가족들하고 예, 그 교감하고 관계가 붕괴되고 단절된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비율상 그래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제 입에서 그런 경우에는 부모가 부모가 아닌 경우다라는 막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 같은 게 나올 때도 있고 집 떠나서 따로 사는 게 무조건 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너무 예외적인 거죠, 사실. 너무나 예외적인 거지만 그게 현실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 대부분의 경우 당연히 옆에서 다른 누가 아닌 엄마가 그래 너 쉬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의사의 말이 더 권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말이 더 권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어머니 얘기는 쉬어야겠다라는 건 지치고 힘들어 보인다라는 게 어머니 눈에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쉬면 돌아오느냐라는 건 저희는 지금 몰라요. 그리고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 거잖아요. 쉬면 이렇게 딱 회복이 돌아오느냐. 그냥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회복해달라 그러면은 초당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적중시 생명력이 있어봐야 그건 쉰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확연히 이해 가시죠? 자, 쉬면 어떻게 되겠느냐. 왜 휴학을 하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왜 학교를 들어갔는지 모르시니까 당연히 지금 왜 휴학을 하려는지도 모르시는 거죠. 이 남의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좀 거부감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치열한 문제이기도 하면서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이 세대 굉장히 공통적인 크나큰 문제잖아요. 이건 우리 국가의 문제예요. 이 문제 해결 없이 우린 다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 혹은 정말 진지한 맞대응 없이 안일하게 왔다. 안일 이 말장난 같은데 요 표현 좀 들어봐주세요. 안일하다는 게 뭐냐면 치열한 고민 없이 치열하게 공부를 시켰다라는 끔찍한 안일함. 치열한 고민이 앞서지를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나? 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나? 나는 어떤 때 행복한가?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 저건 나랑은 상관이 없다. 나는 저 경우가 아니다. 이런 데에 대한 진단을 치열하게 하지 않고 공부만 치열하게 시킨 겁니다. 그건 말장난 같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아니란 거예요. 무조건 죽어라 하고 공부만 하면 앞선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까지 포함한 근원적인 문제가 죽어라고 공부만 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거나 아니면 일단 그러고 보자라는 무책임한 발언. 대학 가면 알려준다라든가. 그럼 당연히 이 문제는 폭탄이 됩니다. 폭탄. 뭐 암세포 같은 것들이 유전자 안에 폭탄처럼 유전자 폭탄이 되어 있어서 뭐 운동을 열심히 하든 뭐 항암 뭐 어쩌고 성분이 좋은 물질을 먹든 이게 빵 터진다는 그런 설도 있죠. 나의 정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폭탄.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내 전 인생에 걸쳐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응답하고 계속 그것과 더불어 살아갈 준비.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경멸하는 그렇게 해서 굶어 죽는다라고 비웃는 그 질문. 하지만 이것을 그냥 지나쳤을 땐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게 되는데 사람을. 그리고 속물로 적당히 살아가다 보면 혹은 이런 데 대한 질문을 할 시간도 없이 힘들게 살아가다 보면 혹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이 질문을 묻힐 거야. 아무리 망치로 내려쳐도 0.1초 순간 비밀을 이렇게 한 방 탁. 살다가 살다가 죽어라고 모르 망치질을 하면서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다가 0.1초의 시간이 빌 때 이 질문은 사람을 파고듭니다. 그 스킬 이름은 허무라고 하죠. Nothing. 미카엘랜드의 네버엔딩 스토리에 나오는 최종 보스입니다.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얘를. 도망 다닐 뿐이죠. 그리고 그 네버엔딩 스토리에 나오는 그 환상계의 모든 캐릭터들이 Nothing이 온다! 최종 보스인 그 어마무지한 괴물 Nothing이 쫓아온다. 모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Nothing이 모습 보이잖아요. Nothing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영어로 Nothing's coming! 이라고 하면 Nothing이 쫓아오고 있다. 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아! 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저는 이 미카엘 랜드의 작품에서 그 어느 철학자도 우리 삶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해설해주지 못했던, 그리고 이러한 고민들이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생긴 거냐, 살면서 배워진 거냐, 인간의 그 유전자 안에 있는 거냐, 그런 아주 근원적인 그 공포와 이 철학적인 통찰들을 정말 이렇게까지 동화 수준으로 풀어서 명쾌하게 보여준 작품들을 좀 많이 못 봤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거대 이 몹, nothing이 쫓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문장을 중의법으로 뒤틀어보면 다른 의미로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도망가지 않으면 그만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내가 대학을 다니고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에서 이렇게 10년째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큰 오해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답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해답을 내릴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으로 퀘스트를 돌고 싶은 거지 지금 게임을 끝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 방법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네? 패시브는 뭘 장착하고 스킬트리는 뭘 해서 돌고 싶다고 이 게임을. 하지만 이걸 하면서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때려잡고, 에? 떨어진 아이템 주워서 내가 이거 분해서 팔, 이게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의미냐? 어? 내가 이런다고 해서 무슨 전설템이 떨어질 것도 아니며 떨어진들 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딱 그냥 인터넷 끄고 싶은 거죠. 자, 그게 사람입니다. 어때요? 한편으로는 편안하세요? 되게 괴로우신데, 괴로우신 게 너무 당연하답니다. 우리 사람이 피약적인 데가 있는지 그런 게 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 아파서 병원에를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다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연히 아픈 거라며. 그딱히 살았으니까 원인이 지금 많고 뭐가 원인인데 당연히 아픈 거예요. 명쾌하죠. 편하다니까요. 괜찮아요. 아, 아무 이상도 못 찾겠는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고. 아프시겠네요. 예, 그거 아픕니다. 자, 하지만 치료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아, 몇 가지를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마치 우리 병원 다닐 때 참 성급하죠. 의사 만나면 당장 무슨 처방전이 나오고 약이 나오고 그거 먹으면 내일 낫고. 일주일 유단이에요. 내일 나야 돼. 그렇게 안 되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일정한 이상은 다 득을 본다라는 몇 가지의 국민 스킬 트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효과적이에요. 운전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감속하셔야 됩니다. 속도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진행 속도, 자기의 성취 속도와 자기의 스펙이 안 맞는 거예요. 자, 대학에 들어가서 교직 이수를 하고 이런 걸 스펙으로, 그냥 스펙이란 단어 요즘 참 많이 쓰이게 됐죠. 스펙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스펙 말고 다른 스펙이 있어요. 인생에 대한 통찰력, 인생의 부조리함과 다른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관용과 관대함. 그거는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이 나이에도 아직도 분노할 수 있는 능력 또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은 누구나 다 저 모양이야. 하지만 이라고 관대해 줄 수 있는 것도 다 동시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다면 살면서 지금까지 겪은 경험. 그래, 아프지만 경험상으로 보면 이건 나한테 나중에 약이 될 거야. 아, 이 종류의 통증은 독일 뿐이지 절대로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싸우자. 혹은 도망쳐야 된다. 이건 도망치는 게 현명한 것이다. 자, 이런 경험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안심, 자신감.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스펙이에요. 이 스펙들은, 자기 이력서를 쓸 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력서에 그 사람의 명랑함이 나올까요? 이력서에 그 사람이 가진 정신의 탄력성이 나올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안 됐다 쯧쯧쯧 하는 정도의 고통을 겪어도 다음날 겉으로는 어찌됐든 웃으면서 발길을 뗄 수 있는 간인함, 그리고 겉에 보이는 명랑함. 그 사람의 대단한 스펙이잖아요. 이력서에 써지냐고요? 저는 명랑하며 강인합니다. 아, 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이력서를 그렇게 쓴다면. 저는 명랑하며 강인하고 참신하며 샤방샤방합니다. 또한 훌랄라하며 후뚜루바뚜루하면서 눌루눌루눌루 냐냐냐한데 둘룸둘룸하지 않습니까? 다음 분 나가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력서 이렇게 쓰면. 자, 감속하시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마세요. 이 요령입니다. 스킬 사용 요령. 브레이크를 밟는다라는 건, 아, 지금 내가 진행 속도가 안 맞는구나. 알았어. 속도를 줄이면 유리창 밖에 뭐가 있는지가 보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공포에 질려서 악셀레이터를 밟는 것이 아니고 속도를 줄여야만, 아, 다리 미치었잖아, 아직도. 주위에 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짜증나서 못 봤네. 혹은 저쪽에 미친듯이 달리고 있는 스포츠카가 하나가 있는데 쟤 때문에 신경 쓰여서 내가 이 많은 빈 공간을 못 봤네 하시려면 속도를 줄이십시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급한 겁니다. 당장 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쓰레니까 또 서야겠어, 당장. 브레이크 밟아야겠어, 킥! 고무탑니다.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시라고요. 지금 내가 열심히 하던 모든 것들에서 발을 떼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싶으신 거예요. 휴학하고 싶다. 자퇴하고 싶다. 자, 그런 것들이 현실 도피일 수 있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맞다 맞다 자퇴해야 돼. 맞다 맞다 그만둬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포기하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근원적인 문제에서 오는 피로들,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뭐하러 죽기 직전까지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그 삶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다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숨 끊어질 때, 여보, 내가 아직도 모르겠는데, 내가 중학교는 왜 갔으면 고등학교는 왜 갔을까? 그거 90세 때 제가 그 이렇게 숨이 끊어지면서 우리 아이폰한테 얘기한다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감속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의미 정도는 알고 싶다라는 사람들, 하지만 요령은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고요,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현명하게 표출이 되는 경우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1순위를 두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휴학이나 자퇴 이런 것들을 미화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런데 내가 1번이라고 생각한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눈을 돌리고 싶다라고 할 때 확인하는 방법. 이것이 과연 그런 이유에서 속도를 늦추고 싶은 것이냐. 누가 정했냐라는 겁니다. 내가 택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미쳐서 날뛰던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고개를 잠시 돌리고 싶다라는 거하고, 직업을 얻기 위해서 직업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부모가 사회가 요구한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는데 나 잘 모르겠어라는 생각이 들 때, 자, 지금까지 보냈던 시간은 헛된 게 아니고 바로 그 이야기, 그 중요한 질문들에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모자랐기 때문에 고치수가 낮아서 극대화가 발동이 안 됐던, 여기다가 의미 보석을 하나만 딱 껴주면 그러면 의미가 40% 이게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의욕치가 2800 상승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회복치, 내가 이걸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것들은 그거를 서로 반감시킵니다. 이 일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내가 그걸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택한 신념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정말 수백만씩 숫자를 상쇄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면 해나가면서 다시 의욕을 빨아들이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시뻘겋게 이렇게 피가 내려가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때려서 의욕을 빨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의흡이라고 하는데 의욕흡입. 이 시스템이 안 되면 당연히 나가 떨어지는 거죠. 감속하시고요. 가장 순탄한 방법은 차를 세우고 뛰어내려서 비명을 지르고 나는 다시는 운전 따위는 안 하겠다며 차에 불 지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고 슥 속도가 늦어지면서 그런 다음 주위에서 난리 치는 이야기들이 내 인생에 벌어지나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열 중에 아홉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수업을 빼먹으면 내가 당장 학교를 그만두면 내 인생이 끝장난다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공포에 쫓겨서 내가 이걸 그만두면 죽어서가 아니라 아무 일도 생기지 않지만 그럼 내가 이걸 왜 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숫자상으로 답이 나옵니다. 만일 지금은 23살 대학생이면서 인생 70년이라고 따지면 이제 3분의 1쯤 지나오셨는데 지금까지 당신이 말한 질문과 대답, 나는 누구냐, 뭐 이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난 하나도 못 찾았어요. 저는 사실 이 상담소에서 그런 이야기들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나 하나도 못 찾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건 못 찾았어요. 뭘 해야 될지 못 찾았어요. 많이 듣습니다. 그런 질문. 저도 그러니까요. 바보의 여행 얘기 들려드릴까요? 바보가 정말 자기가 필요한 건 딱 한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10개, 20개, 100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자기가 분명히 이 세상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도토리 한 개, 예쁜 거, 파란 거, 세로 줄 있는 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 도토리, 이거 하나만 찾으면 된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모터보트 가다가 타고 가다 기름 떨어져 셔셔셔셔 일곱 개의 바다를 건너고 아홉 개의 산맥을 건너서 온 세상을 돌면서 나이가 먹고 주름살이 지르고 병들고 지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경우일까요? 자기는 파란 예쁜 도토리 이렇게 세로줄이 있는 도토리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섬 하나를 남겨놓고 여행을 가고 있을 때는 내가 이제 저 섬이구나. 왜냐하면 저 섬 빼고 난 다 찾았으니까. 아, 어떻게 마지막 남은 한 군데를 뒤질 때까지 안 나오고 저기 있냐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멘붕섬. 이라는 간판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섬 이름은 항상 누구에게는 똑같습니다. 일곱 개의 바다를 건너서 모터보트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서 기름 이래서 도착한 마지막 나의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인간이 도착하는 섬. 그 섬은 멘붕섬이라고 불리죠. 멘탈 붕괴섬인데 없거든요. 그렇다면 하지만 나는 분명히 느끼는데 이 느낌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파란색 예쁜 도토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기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온 세상을 다 돌고 마지막 멘붕섬을 뒤져도 없을 수밖에 없죠. 자기 주머니에 넣은 채로 같이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래서 도토리는 내가 도토리를 찾아서 마지막 멘붕섬까지 도착한 그 헛된 시간들이 끔찍하게 느껴질까요? 그게 아니라 이 기나긴 여행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파란 줄무늬 도토리와 지금껏 함께 해왔다라는 이 모든 여행이 소중해지는 거죠. 허탈한 게 아니고요. 아오! 노래 하나 만들까요, 이렇게? 비유가 너무 그런가요? 알았어요, 더. 악셀레이터 밟으시고 감속하시고 주위에 풍향이 들어오시면요. 뒤를 보시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내가 앞으로 일이 두려운 거잖아요. 취직을, 내 인생에서 뭐 자아실현을, 직업을, 뭐 연애를,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이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저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무슨 말을 말씀해 주시나요? 여러분들이 지난 일들을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살았고 이런 일을 나는 이런 가정환경에서 이러려고 했었고 나의 의도는 이랬었고 도토리는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정도를 사셨다면 한치 앞도 안 보여서 두려울 때 안개가 끼어서 헤드라이트를 켜도 반사만 되고 이게 뭔지 모를 때 그냥 콱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것 같을 때 이 뒤로 돌아서는 방법이 휴학입니다. 자퇴나 이런 것들이요. 그냥 밟아서 핸들 돌리고 차 자체를 돌려서 뒤로 보는 겁니다. 선명하게 보일 수 있죠. 아예 내가 자세를 뒤로 돌아서 보는 거니까요.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데미지가 있어요. 진행하면서 브레이크 밟고 난리치지 말고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서 속도를 쓱 늦춘 다음에 백미러로 뒤를 이렇게 보면 내가 온 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꼬불꼬불 길이었구나. 핸들을 슬슬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유연하게 돌리면서 좀 힘들더라도 팔이 아프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라든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그대로 확률적으로 펼쳐진다? 모르죠. 사람 일은. 지금까지 이렇게 긴 꼬불꼬불 길이었는데 후후후 핸들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했더니 푸악! 그 다음 바로 절벽이었네요. 이럴 수 있겠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길에 내가 사랑하는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살면서 지금까지 별다른 취미도 없었고 별다른 뭐 기쁜 일도 없었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찾고 싶다. 과거에 이미 그만큼 기쁘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단서들? 그런 것도 다 거기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걸 직접 보시고 훗 하고 이제 다시 악셀레이터를 밟으셔야 될 분들은 여러분들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바보의 이야기는 왜 바보 이야기냐면 바보는 파란색 도토리, 줄무늬 도토리, 후후후, 나랑 함께 해온.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만지작만지작하면서 나는 이제 언제든지 너를 끄집어내서 파란색 줄무늬 도토리인 너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너를 보고 싶을 때를 위해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네가 만져지니까 그냥 만지작만지작하면서 갈 테야 라고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바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자의 이야기가 되겠죠?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미팅했던 여자 이름 김현자. 죄송해요. 바보는 왜 바보의 이야기냐. 멘붕섬에 가보니까 도토리가 없거든요. 멘붕섬 절벽에서 이렇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서 거기서 이 나 자신을 그만 끝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런 그 순간 도토리가 거대화돼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튀어나왔고 뭐한 짓이야? 폼이 안 나잖아! 그러면서 그 멀티엔딩이죠. 저쪽의 결론을 따라가라. 주머니에 손 넣고 만지작만지작하면서 멋있는 표정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오늘도 멘붕섬에는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멘붕섬에 있는 그 기념비 멘붕비에 쓰여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깍! 잘 나가다 결론이 잘 안 나와서 그죠? 1분 만화 보면 뒤에 까마귀 이렇게 날면 점점점 까마귀 나는 거 아시나요? 깍! 깍! 아,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뭐 하는 겁니까? FM 음악 프로그램에서. 오늘은 네, 바닐라 유니티 그리고 바닐라 시티의 노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바나나 특집. 이름이 이상한가?
깊은 고성이도 낮고요. 그대 노을빛 제 머리 고개 물드면 예쁜 꽃모자 씌워주고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의 면역이 든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신, 아니 로봇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역시 IP어드레스 찾아내.
경고, 반나라 토끼가 자살했습니다.
Warning, 살인, 살인, 살인.
Oh my god.
Coming soon.
Resident Apple.
Ghost Pictures.
등파우 등끌엔 등방이
좀 5대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놀자 정파야.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위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위 도식서를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 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계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 같은 이야기 놀경. 아야. 도서 출판 유령원.
오늘은 뭐랄까 좀 깊숙한 고민의 이야기들이면서 그리고 이게 뭐 되게 젠체하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로 충격을 받았던 때 중에 하나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고스에서 프랑스의 그 대학 입학 시험, 수학 시험 문제지 이런 거 몇 해 전에 읽은 적 있어요. 어떤 수학 공식이나 뭐 연산 논리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왜 이것을 하고자 하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것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며 이런 근원적인 질문만을 지표하게 파고드는, 어떻게 보면 모든 과목의 수험생들이 철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와 이런 교육 시스템을 마련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이 사람에게 이것을 시험하고 있다. 첫째는 네가 대학에 가서 이것을 학문적으로 사랑하고 연구하고 그런 능력과 의지와 의욕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첫째지만,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결국 그래서 지식이란 무기인데 이것을 배우고 습득하고 익혀서 사회 해가 되고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닌가 라는 검증을 하고 있다라는 넘겨짚음도 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왜 해야 되는 뚜렷한 목적 없이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진로되는 비명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많이 괴롭습니다. 저도 그 비명소리가 꽤나 큰 스타일로서 부끄러움이 좀 있지만은요. 그런데 최소한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남주나 그러죠. 공부해서 남을 해치는 사람들도 세상에 꽤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죠. 열심히 익히고 배워서 남들 괴롭히고 해친 데 쓴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 무언가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검증하고 대답하고 치열한 고민을 10대 시절부터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단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멋지구리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란 게 뭡니까? 이런 그냥 좀 느슨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감상적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일일이 검증하면서 지식을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이제 가지게 된 그런 거 가지고 이걸로 내가 어떻게 하면, 아 얘기 이거 너무 무섭다. 난 노래 들을래. 깍!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에이 그냥 자자라는 생각이 들었어. 깍! 외롭지 말아요. 외롭지 말아요. 아프지 말아요, 아프지 말아요, 나의